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 및 미국 기업들과 함께 러시아의 전쟁 범죄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FBI 관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FBI 법률 담당 연락관으로 근무했던 알렉스 코브자네츠 FBI 특수요원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투 현장과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마을들에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브자네츠 씨는 자료 수집과 분석 처리는 FBI가 경험을 갖고 있는 일이라며 해당 작업에는 휴대전화 정보 조사와 DNA 시료의 법의학적 분석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미국 내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협력해 획득한 가입자 정보와 지리적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협력은 러시아에 대항한 사이버 전선에서의 양국 협력이 심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와 관련한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무인기와 기타 기술 개발 혁신에 약 27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 장관이 오늘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3대가 발트해 상공에 출현했다고 독일 공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독일 공군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독일과 영국 측이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보내 러시아 수호의 27 전투기 2대와 인류신 20 정찰기 1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러시아 군용기들은 통신용 송수신 장치를 끈 채로 비행했으며 발트해 상공에서 이들 군용기들에 대한 차단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공군은 날개에 러시아군을 상징하는 붉은 별마크가 찍힌 군용기 모습 등 비행 당시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북유럽에 위치한 발트해는 러시아뿐 아니라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의 국가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입니다. 발트 3국은 자체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당국 영공 방어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맹국들과 협력해왔습니다. 앞서 영국 국방부는 지난달 14일에도 에스토니아 영공 인근에 러시아 공중급유기 한 대가 출현해 영국과 독일이 전투기를 동원해 차단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이 오늘 남중국해 인근에서 모의 적함정을 겨냥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필리핀군이 밝혔습니다. 필리핀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군의 F-35와 F-16 전투기, 고속기동 로켓 포병체계 하이마스, 코브라 헬리콥터 등이 필리핀군 FA-50 전투기와 헬리콥터, 포병전력과 함께 필리핀 루손섬에서 인근 영해 내 모의 함정에 사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루손섬은 타이완섬에서 약 800km 떨어져 있는 필리핀의 섬입니다. 윌리엄 전이 미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은 성명에서 이 훈련은 필리핀군과 미군 사이에 공유되는 핵심 우선순위인 훈련의 현실성과 복합성을 증대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양국 간 진행 중인 연례연합훈련 발리카탄 훈련의 일환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참관했다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훈련은 미군과 필리핀군 약 17,600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위협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이날 백악관 앞마당 사우스론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공식 환영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담 핵심 의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의 구체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강화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이 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당국의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촉구했습니다.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음성 파일들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파일에는 포로에 대한 즉결 처형과 포로를 받아들이지 말도록 지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를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참배, 미 항공우주국 방문 등 분주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두 나라 정상이 26일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한국의 비확산 의무를 재확인하는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추가 지원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최고는 5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를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에게는 직접 무공훈장을 친수하며 수많은 미군의 희생과 헌신으로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7시 20분경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입구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만나 함께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미한 정상 부부는 기념비 앞 헌화대에서 약 3초간 고개를 숙여 묵념한 뒤 구령에 맞춰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후 화환에 손을 얹으며 헌화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헌화대 앞에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미군 의장대가 도열했으며 행사장에는 진혼곡이 연주됐습니다. 이후 미한 정상 부부는 화강암으로 만든 추모의 벽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장병을 형상화한 조형물 등을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7월 제막한 추모의 벽은 한국전쟁의 미군 전사자와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로 미군 36,634명과 한국군 카투사 7,174명 등 총 43,808명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날 기념 공원에는 한국전쟁 참전장병인 루터 스토리 상병의 유족도 자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유족에게 악수를 청했으며 양국 대통령 부인은 유족의 손을 잡고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국빈 방문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한국전쟁을 비롯해 제1차,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한 21만 명 이상의 군인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날 참배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 박진 외교장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국립묘지에는 미군 의장대 90여 명과 군악대 50여 명이 도열했으며 인근에선 예포 21발이 발사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립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미군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묘지 측에 한국전 참전 영웅을 기리는 기념패를 증정했으며 기념패에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 DC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미한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랄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과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에게 훈장을 친수하고 고인이 된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에게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퍼켓 대령은 1950년 11월 25일 미 제8군 유격중대 중대장으로 참전해 평안북도 소재 205고지 진지를 6차례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한 인물입니다. 또 윌리엄스 대령은 1952년 11월 적군 미그 15기 7대와 교전 끝에 4대를 격추했으며 로페즈 중위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서 수류탄에 몸을 던져 부하들의 희생을 막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이고 기억해야 할 전쟁이라며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잊게 한 영웅이자 진정한 우리들의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찬에는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과 리사 프란체티 해군 참모차장, 폴 라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커티스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 존 틸럴리 전 사령관 등 전현직 장성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와 에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등도 자리했습니다. 오찬에는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인 이희환 한국해군대령과 연평도 포격전 당시 포 7중대를 이끌었던 김정수 해병대 중령,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해군대령, 천안함 승조원인 전주영 예비역 해군병장,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사건 부상장병인 하재헌 예비역 육군중사와 김정원 중사, K9 자주포 폭발 부상장병인 이찬호 예비역 육군병장 등 한국군 장병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3일차인 26일에는 공식 환영 행사와 미한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우주 탐사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미한 첨단 산업 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미한 동맹이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국빈 방미 이틀째인 25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메릴랜드주의 미항공우주국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미한 동맹의 새로운 영역인 우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동맹의 한 요소인 우주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날 미한 양국이 우주탐사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에 앞서 나사와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탐사 및 과학협력을 위한 공동의향서에 서명하고 우주통신과 항해, 달에서의 과학기술연구, 우주탐험 등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In our last meeting together, Mr. President, we agreed that we would strengthen our partnership on space. And to that end, earlier today, our governments signed a joint.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오늘 양국 정부가 우주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고다드 센터에서는 윤 대통령과 특히 우주 탐사 협력을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체결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나사 간의 공동성명서는 그간 양국의 우주 협력이 명실상부한 우주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이 미국 나사와 같은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우주 분야에서 공동 연구는 물론 인적 교류, 정보 지식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이 아르테미스 협정의 서명에 감사하다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은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것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로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참여해 2020년 10월 시작된 아르테미스 협정에 한국은 2021년 5월 서명해 10번째 참여국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사 방문에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와 한국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 첨단 산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양국의 170여 기업이 참여해 미래 공급망 안정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70년 역사의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이제 두 나라가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군사 안보 동맹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를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핵심 원천 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프렌드 쇼어링, 즉 우방국 간 공급망 구축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협력이 반도체에서 나아가 인공지능, 양자, 소형 모듈 원자로 등 미래의 신흥기술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양국 관계는 굉장히 독특하다며 두 나라 모두 기술 수준이 높고 수십 년 동안 많은 경험에 협력을 키웠고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며 양국 간 많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법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인재 양성을 하며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별도로 미한 양국 주요 기업 총수 30여 명이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열려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이날 한미 투자 신고식에서는 수소, 반도체, 친환경 분야에 미국 6개 첨단 기업이 한국에 총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전날 25억 달러에 달하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투자에 이어 이틀 만에 총 44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방미 사흘째인 26일 미한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중요한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는 확장 억제와 경제 안보 강화 방안 등이 꼽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26일 백악관 앞마당인 사우스론에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공식 환영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도 함께 참석합니다. 이어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회담 후에는 두 정상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확장 억제 구체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첨단 기술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힙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24일 국무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미한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안보 분야에서 두 정상 간 긴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이번 방미의 의의가 미한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 억제 강화, 경제안보 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 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우리는 두 정상이 특히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위협의 진화와 관련해 확장 억제력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미 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조건부 가능성을 시사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거론될지도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설리번 보좌관은 정상 간 사적인 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 개최하는 국빈 만찬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립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백악관 건물 내에서 국빈 만찬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한 양국의 정재계의 주요 인사 등 약 200명이 국빈 만찬에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준비를 진두지휘한 이번 국빈 만찬에서는 한국계 스타 셰프인 에드워드 리가 한식과 미국 음식을 결합한 메뉴를 선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7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동 주최하는 국빈 오찬을 함께합니다. 또한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미군 수뇌부로부터 정세 브리핑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 보스턴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은 28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하버드대 석학대가 만나 미안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과 연설 등을 진행하고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26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한국의 비확산 의무를 재확인하는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정기적 양자 협의체인 미한 핵 그룹도 미한 핵 협의 그룹 신설도 선언 속에 포함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6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미한 정상회담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핵심 의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매우 열심히 노력한 것 중 하나는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북한의 행동과 위협적 수사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이것이 역내 특히 한국의 실질적인 도전을 야기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방문 기간 동안 동맹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단계를 포함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와 몇 달 동안 워싱턴 선언에 대해 논의했다며 그 안에서 우리는 잠재적 핵 위기 시에 한국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메커니즘인 미한 핵협의 그룹이 신설될 것이라며 정기적인 양자 협의체인 이 기구는 핵과 전략적 계획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주요 우발 사태 대응 계획에 관해 미국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동맹인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초반 이후 없었던 미국의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의 한국 전개를 비롯한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를 통해 우리의 억제력을 보다 가시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재래식 자산을 우리의 전략 계획에 더 잘 통합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접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훈련과 모의 연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억지력을 강화하고 역내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를 관리하기 위한 동맹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핵 비확산 조약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또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핵태세 검토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평화와 안정의 유지와 관련해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한국인들이 김정은의 핵 그림자 아래 사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갖고 있고 우리가 확장 억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한국 국민에게 필요할 경우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과 한국의 비핵 보유 지위를 재확인하는 약속이 26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워싱턴 선언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그러나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이 양국 간 핵 공유 합의 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 공격 시 한국이 미국의 핵 공유를 통해 핵 사용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내일 취할 조치의 목적은 바로 그런 종류의 발전을 막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모든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억제력의 메시지가 절대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만약 어떤 식으로든 시험을 받는다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의 관행과 배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술핵 같은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냉전 때처럼 한반도에 전술핵이나 다른 종류의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략 폭격기나 항공모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주둔시키거나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지원과 관련한 세부 논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전쟁이 계속 격렬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동맹국들이 지난 몇 달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들의 지원이 미래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크라이나에 2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하는 등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며 두 정상은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고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양국 간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쿠에서 노력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 일은 정치적 용기에 보기 드문 사례라고 평가하며 개선되고 있는 현재 한일 관계는 3자 간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반도체 등 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트의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에 대한 한국의 동참 문제와 관련해 그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ultimately a decis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make, but this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Yoon.
파트 부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하지만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관계를 심화하는데 역사적인 진전을 함께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가 안보, 무역, 기후변화 등에서 상당한 협력을 펼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반도체 부분의 조율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이러한 매우 중요한 대화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용군을 파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에 미사일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특정 보도를 알지 못한다면서도 두 나라 관계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I've not seen that specific report, but if you'll let me take a little bit of a step back to widen the aperture, we have not parsed our words on the deep concern we have.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특히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데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한결같이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포탄 지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특히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해 계속해서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인정하지 않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작년 9월부터 러시아가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2월에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와 탄약을 판매했다고 밝혔고 올해 관련 위성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30일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주는 대가로 추가로 탄약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러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국적 무기상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어떤 지원이라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기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 등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대한 한국의 탄약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추가 지원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So I'm not going to get ahead of the discussions that the two leaders are going to have. So just to give you a little bit of what the visit's going to look like, a preview. I know there's going to be a call.
카린장 피해를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두 정상의 논의에 앞서 나가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윤 대통령은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제 조건을 달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수출 통제 지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비군사적 지원 등 한국의 조치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탄약 공급을 보충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한편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기밀 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선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 미국 당국자들은 정보보호와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신의라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시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과 고위급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as to your question, U.S. officials, as we have said many times, are engaging more broad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t high levels to reassure them of our commitment to safeguarding intelligence and fidelity.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기밀 유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과 고위급에서 관여해왔고 이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최근 유출된 미 국방부의 기밀 문건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양국 간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한국 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고 우크라이나에 2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장비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참석했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30억 달러 이상의 한국 무기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 문서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내부 숙고와 관련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일부 문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를 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됨으로써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군사훈련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해 보다 긴밀한 공조를 구축하는 한편 일본과의 삼국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한 양국 간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기술 개발과 공급망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 기업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국 공동전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은 미국보다 덜 대립적이고 지난해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담긴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한 한국 측의 불만으로 인해 미한 양국 간 경제적 마찰은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가 개선되긴 했지만 역사적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불신은 여전히 미국의 두 동맹국 사이 긴장의 원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세계 2위 규모의 영국 담배 회사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인정하고 6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장 회사를 통해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수익금을 송금한 혐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BAT가 미국의 제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6억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BAT가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마케팅사 BATMS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수익금 등을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송금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거래에 여러 위장회사가 이용됐고 거래 금액만 약 4억 1,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7일 BAT와 BATMS를 상대로 한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교회가 확보한 기소장에는 BAT와 BATMS의 위법 행위가 좀 더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두 회사는 북한의 합작회사와 이 회사를 관리하는 별도의 법인, 기타 여러 회사를 통해 북한과 담배 등 물품을 거래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등과의 거래를 금지한 미국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이처럼 여러 회사를 동원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합작회사와 별도의 관리법인 등이 BAT의 관리 아래 있었다는 게 미국 검찰의 설명입니다. BAT는 지난 2005년 북한에서 비밀리에 담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07년 북한 정권과 합작해 만든 합작회사의 지분을 정리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BAT의 자회사인 BATMS가 이후에도 합작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북한에서 BAT 제품의 유통을 담당한 익명의 기업을 위장회사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내세운 중국계 위장회사와도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이때 미국 달러가 사용된 만큼 미국 은행 등도 간접적으로 대북 제재 대상 은행과 연루되는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BAT와 BATMS에는 은행 사기와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대북 제재 위반 등 총 3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등을 통해 미국인 혹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의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은행법 등을 통해서도 미국 달러가 이용된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정권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조선광선은행 등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과의 어떤 거래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BAT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담배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 지사를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BAT는 과거에도 북한에서 담배 공장을 가동한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BAT가 같은 혐의를 이유로 5억 861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BAT의 벌금 약 6억 2,900만 달러 중 약 5억 달러는 해외자산통제실과의 합의에 따라 책정된 액수로 추정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BAT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법무부와 해외자산통제실에 총 6억 3,524만 달러와 이자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BAT는 법무부의 형사기소와 해외자산통제실의 민사상 피소를 모두 면하게 됐습니다. 북한과의 담배 거래에 연루된 기업이 미국 정부에 벌금을 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달 1일 인도 뭄바이 소재 기업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 GPI가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33만 2,5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GPI는 2017년 태국과 홍콩에 중개인을 내세운 북한에 7만 킬로그램이 넘는 양의 담배를 수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최종 목적지를 숨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2021년엔 북한 대성무역총회사에 담배 종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던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업체 PTBMJ사가 101만 6천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대북 담배 수출에 관여한 북한인과 중국인이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국적자에 대해 500만 달러의 포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계속해서 함지하 기자입니다.
북한 국적자와 중국인 등 3명이 북한에 대한 담배 수출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5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은행원 심현섭과 중국 랴오닝성에 거주하는 중국인 칭거밍, 한린린이 지난 수년간 북한의 담배 판매를 촉진한 혐의 등으로 최근 연방법원에 기소됐으며 이날 기소 사실이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심현섭 등은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 소유 기업의 입담배 구매 관련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장회사와 허위 서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미 금융기관이 약 7,400만 달러, 총 310건에 달하는 담배 관련 거래를 처리하도록 했다며 이들의 범죄가 없었다면 모두 동결되거나 차단됐을 액수라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시 거래 등으로 인해 북한 정권이 약 7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는 북한과 특정 국가의 담배 거래를 금지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과의 어떤 거래든 미국 달러가 사용된다면 이는 다수의 미국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심연섭 등은 미국 법정에서 대북 제재 위반과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북한과 중국에 거주하는 만큼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날 심현섭과 친고밍, 한린인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부가 심현섭에 대해 약 500만 달러, 친고밍과 한린인에 대해 각각 5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행방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이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국제사회 테러 자금 조달과 대량 살상무기 획득, 제재 회피 등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진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일대에서 활동하는 테러 조직에 집중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불법 선박관 환적과 사이버 범죄 등 북한을 특정한 정보 수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으로 운송한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 씨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500만 달러 지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김승겸 합참의장은 오늘 화상으로 진행된 제5회 인도-태평양 안보 포럼에 참가해 인태 지역에서 가장 우려되는 안보 도전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제시하고 단합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김 합참의장은 또 올해로 70년을 맞이한 미한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안보포럼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최로 2021년 9월부터 비정기적으로 열려왔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등 인태 지역 24개국 군 고위급 인사가 참가해 국가별 가장 우려되는 안보 도전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방어 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안했습니다. 미 한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존 호근 상원 의원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안보 및 경제 관계 구축이 미국과 영내 전역의 분쟁을 억제하고 번영을 촉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과 타이완을 방문하고 돌아온 호근 의원은 21일 상원 본회의장 연설에서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을 갖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안보 및 경제 관계 구축이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미사일 프로그램부터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적지 않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분 의원은 첫째로 우리는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그들이 자체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이것은 우리의 70년 동맹을 심화하고 새로운 도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우리는 한국, 일본, 타이완에 대한 미사일 방어 노력을 확대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빈 의원은 또 우리는 양자동맹 체계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바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리는 일본과 접촉하려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근 일본을 방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한일 3국 관계를 위한 기회를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빈 의원은 이번 순방은 우리의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이 군사협력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나의 믿음을 강화했다며 우리는 동아시아 우방국들과 강력한 경제관계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영내 강력한 경제관계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를 지원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에너지와 식량 공급과 관련해 무역과 경제 회복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U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암호화폐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과 중국인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도 이날 미국이 제재한 북한인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두 나라가 사이버 분야에서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24일 북한이 탈취한 불법 사이버 수익금을 세탁한 개인 3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등에 연루된 중국 국적자 우 후이후이와 중국계 영국인 청홍만, 북한인 심현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후이후이와 청홍만은 가상화폐 장외거래 브로커로 활동하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훔친 수백만 달러치의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법정 화폐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장회사를 이용해 북한이 미 금융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해외자산통제실의 설명입니다. 우 후이후이와 청홍만이 환전을 도운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으로 지난 2019년 9월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자산통제실은 우 후이후이와 청홍만이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37-22호는 기존 대북 제재 대상을 대리해 영리활동을 하거나 물품을 운송하는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심현섭은 미국 정부의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의 부대표로 재직하면서 북한의 해외 IT 인력의 수익 창출 활동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심현섭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북한 IT 노동자가 미국 소재 회사에 위장 취업하는 방식으로 받은 급여 수천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확보했습니다. IT 노동자들은 가상화폐로 급여를 받은 뒤 이를 심현섭에게 보내고 심현섭은 이후 우 후이후이와 청홍만 등 장외거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가상화폐를 일반 화폐로 환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 IT 노동자가 자신의 국적 등 주요 신원 정보를 숨긴 채 미국 회사 등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현섭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해 이날 제재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날 조치는 올해 들어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한편 이날 미국 법무부는 이날 재무부의 조치와 별도로 심현섭과 우 후이후이, 정홍만에 대한 미 대배심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39세 북한 국적자 심현섭이 가상화폐 장외거래 브로커인 중국인 우 후이후이와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계 영국인 청홍만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과 함께 도난된 가상화폐를 세탁하고 홍콩 소재 위장회사를 이용해 북한을 위한 물품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현섭이 해당 거래를 지시할 때 미국 달러가 이용됐다면서 이들에게 돈 세탁, 공모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심현섭과 여러 북한 IT 노동자가 허위 신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 후이후이도 면허 없이 송금 사업체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 대배심에 기소됐는데 우 후이후이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 1,500건, 총 80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수행해왔다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국적자 심현섭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이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라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기반에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유력한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시점으로 꼽혔던 조선인민혁명군, 일명 항일 빨치산 창건일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치적 파급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면서 미한 정상회담 이후 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북한의 위성발사가 임박했고 조선인민혁명군, 즉 항일 빨치산 창건일인 25일 위성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창건일 다음 날인 26일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 과시와 함께 미한을 압박하는 다목적 카드로 창건일 위성발사 카드가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온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90주년을 맞은 항일 빨치산 창건일을 계기로 심야에 열병식을 열어 자신들의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했고 지난달 16일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을 맞은 25일 북한은 별다른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때는 열병식을 하는 등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 특별히 평가할 만한 계기나 행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북한군 동향은 현재 관측하고 있지만 특별히 얘기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언급했지만 발사와 위성의 궤도 안착, 지상과의 교신 시스템 등 재반 기술 조건들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정확한 재원은 파악할 수 없지만은 광명성보다는 좀 큰 사이즈다 보니까 발사체 자체도 크고 뭐 위성에 탑재되는 부분도 이제 커가지고 발사 준비는 좀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근거로 지난해 3월 김 위원장이 확장, 개축과 현대화를 지시한 서해 위성 발사장의 준비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발사 예정 기간과 추진체의 낙하 예상 지점을 아직 통보하지 않은 것도 발사가 조기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위성 발사가 정당한 권리이자 우주개발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북한은 2016년 광명성 4호를 비롯해 과거 위성 발사라고 주장할 때마다 관련 국제기구들의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해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정찰위성을 쏘려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최소 한두 주 정도의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런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4월 중 발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정상적으로 위성이든 새로 개발하니까 검증을 하고 발사체도 조립해도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또 실패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 후반기에 하는 게 맞다. 다만 북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르면은 상반기에도 가능한데 4월은 아닐 거고 빠르면 6월 정도일 거다.
하지만 북한이 기술적 문제보다는 대내외 정치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사 시점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맞서 미한 정상이 26일 회담에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 억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그 결과를 보고 정찰위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이달 말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통해 최종 준비 완료 보고를 받고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전에 쏜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제 격앙된 한미 목소리가 탄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국내외적 여론이 형성이 될 거예요. 북한은 아마 이제 그런 시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여론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런 한미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 이런 방식으로 정찰위성을 메시지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은 군 정찰위성은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능을 통해 김 위원장이 지시한 실질적인 핵미사일 운용 능력을 완성시키는 고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의 첫 군 정찰위성 발사는 미한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될 확장 억제 방안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 능력 과시 차원에서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북한의 위성 개발, 그다음에 발사체 개발의 정도를 보았을 때는 최소한 수백 킬로그램대의 정찰 위성을 쏘아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은 가진 것을 일단 보아야 하며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발사는 시기의 판단, 그다음에 그 시기의 판단은 상당히 국제정치적인 부분들을 포함을 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 직후인 25일 ICBM을 쏘며 무력 시위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을 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6년 4월 26일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폭발로 순식간에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고 원자로에 있던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당시 방사능 유출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50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이 사고를 축소하는 데만 급급했고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한 소련 정부는 사고 발생 4일 뒤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500만 명 정도가 방사능에 노출됐고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백혈병과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후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 사건을 20세기 역사에서 전쟁을 제외한 최악의 재앙으로 정하게 됩니다. 1984년 4월 26일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작곡가, 밴드 리더였던 스윙 재즈의 대부 카운트 베이시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향년 79세였습니다. 카운트 베이시의 본명은 윌리엄 제임스 베이시로 그는 1904년 미국 동부 뉴저지 레드뱅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베이시는 캔사스 시티, 시카고, 뉴올리언즈 등 미국 여러 도시를 돌며 재즈 연주가들과 교류했고 루이 암스트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이시는 32살 때 재즈밴드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됩니다. 베이시는 화려하고 흥겨운 음악으로 1930년대와 40년대 미국의 스윙 재즈 붐을 일으킵니다. 베이시의 밴드는 또한 1958년 음악상인 그래미상에서 재즈 붐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모두 17번에 걸쳐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위대한 재즈 음악가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한 카운트 베이시. 그는 오늘날까지 스윙 재즈의 대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여러 가지 경제 뉴스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여기저기 등장하는 경제 전문 용어에 머리가 절로 아파지는 복잡한 숫자들까지 너무 어려운 경제 뉴스, 정책 뉴스, 숫자와 그래프 말고. 미국의 실생활에 밀접한 실물 경제 소식이 궁금하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의 실생활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고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하고 경험해보고 전해드리는 미국 경제 이야기.
네, 저는 지금 한 애완동물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는 한반도 시간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방송됩니다.